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용돈 벌 수 있는 방법 하나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가정과 상가에서 전기나 가스 사용 줄이면 줄인 만큼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로 주는 탄소 포인트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탄소 포인트 제도가 자동차 분야에서도 또 적용이 돼서 지난해 1차 시범 운영이 됐고 올해도 2차 시범 사업 참여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휘발유나 경유 차량만 되는데 이게 뭐냐면 1년 전보다 주행거리가 짧아지면 포인트를 주는, 결국 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운전 방법과 습관을 좀 바꿔서 탄소 발생량을 줄이자 하는 건데요. 1차 시범 사업의 참여자들은 총 주행거리 164만 킬로미터를 전년 대비 줄여서 계산을 해보면 3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답니다. 한 사람이 30년생 소나무 3그루 심은 효과와 맞먹는 거라는데 이렇게 되면 휘발유 값도 한 17만원 정도 아낀 셈이라고 하고요. 포인트와 현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한번 알아두시고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주행거리 짧게 달리면 보험료도 깎아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내가 주행거리를 좀 줄여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제도 잘 활용하시면 용돈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입니다. 창업이라는 게 사실은 만만한 게 아닌데 처음에는 만만하게 보고 덜컥 시작했다가 바로 실패로 이어지기 십상이죠. 어떤 사람이 어느 나이 즈음에 창업에 나서면 이런 실패를 좀 줄일 수 있는지 이걸 연구한 결과가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겠고요.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은 매주 어떤 영화를 몇 개관에 걸지 참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관련한 얽힌 이야기들, 극장가의 스크린 편성에 대한 궁금증들 오늘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 상식도 잡고 상품도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도 준비하겠습니다. 5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취업난의 돌파구로 창업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능력과 아이디어를 무기 삼아서 창업을 해보자 하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실제로 창업에 막상 뛰어든 후에 그분들이 하는 말은 아 이거 참 만만한 게 아니더라 라는 반응들이 많죠. 그래서 토요일 이 시간에는 실제 창업에 대한 허와실을 다각도로 좀 짚어보면서 창업에 진짜 필요한 무기나 특성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창업은 요즘 젊은이들도 생각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도 생각이 많고 뭔가 이루려고 창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대안이 창업밖에 없어서 창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결국은 창업 전선에서 만나요 다들.
예, 맞습니다. 요즘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100세 시대에 생존이 100세 시대에 창업은 이제 우리 모두가 예비 창업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서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늘상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무엇이구나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예.
이런 시간들이 아마 뜻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최근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를 풀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창업으로 몰아붙이는 듯한 느낌도 솔직히 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일단 창업하고 나면 몇 년간은 그분이 실업자는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뭔가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결과는 사실 뻔하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가 창업을 도대체 누가 하는 게 적합한지 이거부터 좀 되짚어볼까 해요.
이분은 창업하기에 적합함.
네.
이분은 창업하면 안 됨.
네.
그렇게 구별이 돼요?
네, 사실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창업한다라고 하면 아, 저 사람은 돈 버는 데 관심 있구나, 부의 창출에 관심 있구나 이렇게만 치부하잖아요.
돈 벌려고 창업 할 테니까.
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요. 창업하는 것이 오히려 취업하는 것보다 적어도 초창기에는 돈 버는 것에 있어서는 더 여류에 있다라는 통계가 많습니다. 이건 워싱턴 대학교의 바튼 해밀턴 교수가 집계한 내용인데요.
네.
어떤 회사를 설립했었을 때 만약에 그 설립하는 데 투여한 자기 자본을요.
네.
자기가 그걸 설립하는 회사에 쓰지 않고 상장 기업들 종합주가 지수를 이제 비교한 건데요.
네.
만약에 같은 기간을 종합주가 지수에 투자했었을 때 통상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초기에는 창업하려면 가계세도 내고 인테리어도 하고 할 때 초기에는 당연히 돈 들어가는데
네.
야, 이 돈 여기다 넣지 말고 당연히 주식 투자했으면 돈 더 벌었어.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 통계가 의미하는 게
네.
전체적으로 다 봐도
네.
다 봐도 창업하면 성공하는 분도 있고 실패하는 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봐도 차라리 그거 그냥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었다는 결론인 겁니까?
요거는 이제 앞부분 이제 초창기를 말하니까 지금 예. 말씀하신 것 같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네.
또 다른 통계가 하나 재밌는데요. 이거는 다른 연구진들이 조사한 건데 기업가들이 창업 후에 10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요.
네.
그 기업가의 어떤 스펙을 봤었을 때 그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회사를 다녔다고 가정했을 때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본인이 창업 후 10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같은 기간 어떤 유사한 자기 대학교 동기들이 취업했었을 네. 때 벌어들었던 소득보다 35% 가량 더 적습니다.
야, 이 말은 창업하고 나서도 10년 동안은
네.
10년 동안은 힘든 게 대부분이다 하는 뜻인가 봐요.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적어도 10년 동안은 오히려 더 적은 소득을 벌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간당 투여는 생각 안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창업을 했었을 때는 이게 내 사업이잖아요.
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뛰어다니고 내가 조금이라도 잠을 줄이고 주말에 나오면 추가적인 돈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업가들은 근로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신의 인풋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페이까지 비교를 했었을 때는요.
예.
아, 이거는 상당히 굉장한 열의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별로 좋은 선택 아닌 것 같다.
예, 맞습니다.
뭐 요즘에야 뭐 창업을 할까 취업을 할까 고민하는 분에게는 그래 이런 통계가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취업이라고 하는 대안이 별로 없는 분들
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나를 이제 고용인으로 쓰지 않는 회사가 많다고 하거나 아니면 청년이지만 취업이 잘 안 되면 집에서 놀까 창업할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예. 네, 요즘은 사실 그런 애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주목할 좀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이거는 하버드대학교의 기업가정신연구센터의 노암 아서번 센터장님이 조사한 건데요. 미국에서 19,000명을 대상으로 창업자와 취업자를 바탕으로 자신이 직업에 있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좀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겠다고 해서 실제 창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는 직장생활을 통해서 거두고자 하는 가치가
네.
권력, 영향력, 자유 여기에 굉장히 높은 순위를 매겼고요. 반대로 취업자 같은 경우는 창업자와 전혀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데요. 안전성, 소속감, 사회적 명망 이런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예.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요. 부의 창출 때문에 창업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고
예.
남에게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율성 안에서 내 스스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지배성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것이지
네.
오히려 그 창업과 달리 전혀 다른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 즉 난 어딘가 소속되어야 돼 그리고 안전적인 것이 좋아 그리고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어떤 곳에 내가 소속되어 있어
명함이 중요해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취업을 선택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을 선택하면 결코 그건 행복한 창업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 나는 어떤 회사를 다니고 싶고 명망 있는 회사에서 저는 어디 회사 사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둘 중에 뭐가 좋은 건지는 같이 판단하기는 그렇죠. 어려운 거죠.
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예,
있는 거죠.
그건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예, 예.
그걸 원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뭐 공부를 좀 더 한다든가 스펙을 쌓던가 뭐 또 회사를 좀 낮춰서든 그런 식으로 그 그걸 선택하셔야지 네. 창업에서는 자신이 원래 지향했던 그 가치를 하나도 누릴 수 없다라는 점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 내가 뭘 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건 좀 다른 연구기도 한데요. 네. 뭐 역시 기업과 관련한 패널 연구 중에서 또 다른 것도 역시 그 기업가들은 자신의 상위 그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관 네. 상위 6개들을 살펴보면요. 역시 자유, 개인 비전의 달성, 지배력 뭐 이런 것들을 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에서는 창업을 하는 사람은 네.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물락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는 분들도 물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취업을 하다 고민하다 안 돼서 창업하는 경우는 이거하고는 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창업을 준비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서 예.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아니면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요. 막연히 너 관심 있어? 잘 됐다 하면서 창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그냥 무턱대고 이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해외 유수의 그 경영대학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커리어 패스를 잡아주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탠퍼드나 LBS와 같은 세계적인 유수의 경영대학원에서는요. 자기 경영대학원에 입학한 친구들에게 1학년 때요. 네. 예. 얘를 창업을 하는 게 적합한 친구인지 취업을 하는 게 적합한 친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한 어떤 기회를 주는데요.
이분들이야말로 창업도 하려면 할 수 있고
그렇죠.
취업도 하려면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예. 그래서 둘 중에 네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스탠퍼드는요. CLV라고 해서요. 커리어 라이프 비전이라는 걸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처음에 한 100여 개의 직업 처음은 이걸부터 해요. 어떤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던져줍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당신이 지키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자녀가 생겼을 때 자녀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가치는 무엇이냐? 이런 가치를 먼저 확인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지향하는 게 가족이니 종교니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니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뭔가 소속감이나 뭐 다른 것을 지향하는지를 먼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고요. 그 성찰 속에서 당신이 그 지향하는 그 가치에 부합하는 직업군이 아래 100여 개 정도 있는데 그 직업군 중에서 너에게 적합한 거를 12개 정도 골라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냥 직업을 놓고 자, 이 직업은 페이가 얼마고 앞으로 전도 유망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앞단에서 네가 과연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사실은 가능하면 취업하시고 취업 안 되면 창업하시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창업을 해야 즐거운 분이 있고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직장을 잡고 있더라도 가능하면 얼른 나오시는 게 좋고
네.
취업을 하는 게 안정적이고 그게 더 좋은 분들은 좀 기다리더라도 취업을 하든가 눈높이를 좀 낮추는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사실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했었을 때
네.
정말 성과를 낸다는 건 더더욱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뭘 원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내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래도 연봉 1억, 저래도 연수입 1억. 그러면 마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러면 저도 당연히.
대개는 선택지가 두 개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대학교 1학년 때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잠정적으로 은퇴가 멀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방금과 같은 그 CLV 같은 그런 질문들을 어떻게 보면 의무화시켜서
네.
은퇴 이후의 삶이라든가 졸업 이후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좀 자신의 가치와 실질적인 생활의 내용이 부합하는 형태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저 회사 다닐 때
네.
회사 다닐 때 가끔 저희 그 상사가
네.
사장님이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차장 이렇게 불렀겠죠.
네.
이차장은 그 사업가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 그 뭐 주도적으로 생각도 열심히 잘하고 굉장히 저 뭔가 진취적인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네. 그때는 아 이게 칭찬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네가 나가서 너 혼자 사업하지 그래? 시키는 대로 안 할래? 이제 이런 뜻이었더군요.
대부분은 이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죠. 뭐 그래서 요즘은 네. 직장 상사에 상사가 불러앉혀놓고 야, 내 밑에 있긴 아까워. 막 이런 소리 한다고 하면 되게 예.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네. 그런 연구도 있어요? 창업을 하기에
네.
뭐 이 사람은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성이나 혹은 적성을 가지고 있다면
네.
언제쯤 창업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 가능하면 네. 젊을 때 네. 아니면 충분히 경험을 쌓고 나서 네. 어느 쪽이 더 낫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단 평균을 말씀드리면요. 뭐 해외는 좀 우리랑 다른 상황일 테니까 우리나라 평균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한국 스타트업 백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선 서울에서 창업한 창업가들의 평균 연령을 조사했는데
네.
35.8세로 나왔습니다.
서울은?
예, 서울은.
한국인은 그 정도 평균?
예. 예.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평균이 32.6세,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3.6세. 이것도 영국은 런던만, 이스라엘은 델라바인가? 뭐 이런, 델라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도시를 거점으로 얘기했고요.
우리나라보다 한 2, 3년 젊은데
네.
언뜻 떠오르는 게 이 친구는 군대 안 갔다 오는구나.
아 진짜 그거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예. 이스라엘은 의무병이니까. 예.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제일 궁금하실 게 이제 실리콘밸리일 것 같은데요.
예.
실리콘밸리는 우리보다 약간 나이가 많습니다. 36.2세고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35세로 우리나라랑 가장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우리가 스타트업 그러면 약간 혁신성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창업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전통적인 창업 소상공인 창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또 조사가 있는데요.
가게 하나 내는 거?
그렇죠. 가게 예.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건데 여기 창업주의 연령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평균 연령이 역시 은퇴 후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50.6세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나이라는 것은 그 창업의 내용이나 아니면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이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 창업은 어쩔 수 없이 여러 나이대에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창업에 정말 성공하는 나이는 따로 있는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해외에 이제 통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굉장히 비약적인 성과를 내신 분들의 좀 나이를 좀 제가 하나하나씩 좀 되짚어 봐 드릴게요. 우리 페이스북 창업한 주커버그.
예.
19살이었었고요. 빌 게이츠랑 스티브 잡스가 MS랑 애플을 설립했을 때는 20세였고, 아마존 설립자인 베조스. 얘가 아마존을 설립한 나이는 30세였고요.
네.
우리가 블룸버그 창업자인 경우에는 이 사람은 회사에서 해고통 보를 받고 정말 이제 화가 나서 블룸버그를 네. 창업했는데 그때가 이제 거의 40을 넘 가까이 됐었을 때 그때 이제 창업을 한 적이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스타벅스를 처음 창업한 사람은 51세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반도체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뛰어들었을 때 나이가 73세예요. 그러니까 창업에
적당한 나이가 없는
그렇죠.
거네요.
예. 나이로서는 적당한 나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젊을 때 하면 이런 장점, 나이 들어서 하면 이런 장점, 단점 다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예.
사실 창업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짜 생각지 못한 여러 난관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난관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금융자본,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모아놨는지.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자본들이 있는데요. 그 자본들이 당연히 나이에 따라서 다른 요소들을 갖고 있게 되겠죠. 당연히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이 또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 말로 돈이 좀 필요해도 돈꿀 친구도 좀 많고
그렇죠. 맞습니다.
친구들도 자리 좀 잡았을 테니 꽤 돈도 있을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적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우리가 장년층 창업자들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R&D 제품, 판매, 재무, 인사 이 다양한 걸 해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요소잖아요.
예.
장년층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나이 들어서 창업하면 뭐가 문제이든가요?
이게 이제 재밌어요. 이제 창업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혁신성이거든요. 이전과 달리 무엇인가 놀라운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정 기간 이상 나이가 많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혁신성이 점점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친구가 많은 사람하고 친구가 적은 사람이 창업을 했을 때
네.
친구가 많은 사람이 창업했었을 때의 혁신성이 통상적으로 3배 정도 더 높다라는 게 듀크 대학교의 연구 결과입니다.
혁신성이라는 건
네.
리스크를 좀 더 떠안거나 남들이
네.
잘 안 하는 일을 시도하거나
네.
하는 거일 텐데
네.
친구 많은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신이 뭔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만 가지고 있었었는데
네.
이걸 구체화해서 특허로 출원한다든지 사업화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자문을 받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봉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본인 혼자 이거를 특허로는 어떻게 출원하고 제품을 했을 때 어디다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해답을 못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자문을 해주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실제 사업화가 가능하다라고
전혀 엉뚱한 생각이라도 친구가 많으면 이게 되더라?
예, 그렇죠. 그것들을 야 이렇게 해보면 실현될걸? 이렇게 갔다 여기 갔다 좀 팔릴걸?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남의 일이니까 툭툭 던지는 친구들이.
네, 네.
그러다 보면 실제로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쌓여있을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중장년층의 혁신성이 젊은 층보다 훨씬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통계들이 많아요. 어떻게 되냐면 혁신성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이거는 다른 표현도 뭐가 하나 있었냐면 신생 기업의 생존율.
네.
이 생존율이요. 일정 수준까지 나이가 올라가면 생존율도 높아지고 혁신성이 높아졌다가 다시 업무 경력이 일정 기간을 넘어선 어떤 장년층의 경우에는
네.
실패 확률이 훨씬 또 높아집니다.
그 말은
예.
20살보다는 22살이 창업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고
그렇죠.
22보다는 27이 높은데
네.
어떤 나이 지나가면 오히려 실패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렇죠.
나이가 있다?
예, 맞습니다.
되게 궁금하네요. 몇 살이에요, 그거?
이게 40대를 전후해서 그게 네. 점점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이제 실패할 확률들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거는 사실 이 연구진들이 여러 해석들을 좀 하는데요.
왜 그렇대요, 왜?
이건 이렇게 저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고착화되기가 쉬워요. 루틴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을 하다 보면요. 그러다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 관료자로서. 그러다 보면 반쯤 바보가 돼서 나와요. 밑에 사람이 기한을 다 작성한 것만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평가를 하고
잔소리만 듣는다.
그렇죠. 이 기한을 작성하기 위해서 도대체 시장 수요 조사는 얘가 이걸 어떻게 해왔는지 이 제품의 주요 수요자가 이 사람들이라는 걸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어떻게 찾아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가학습의 기회를 점점 잃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분야의 전문성만 더 발현되기 때문에
네.
창업해서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야 되는 그 경지까지 못 가고 오히려 그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장과의 괴리감은 점점 커지겠죠. 바로 고객을 접점에서 만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감을 놓치는 거예요. 네.
내 생각만 이렇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수족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창업했을 때는 내가 네. 스스로 뛰어다녀야 되고 내가 때로는 영업사원이었다가 때로는 최고 경영자였다가 1인 다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역할 다변화가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근육이 굳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소리도 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S전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S전자 출신들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소리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는 글로벌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파트를 담당해서
네.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성과를 보이는 데는 아주 능수능란하지만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는 1인 다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커다란 스트레스만 받는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나 혼자 다 하냐?
네, 그렇죠. 오히려 여기는 프로세스가 왜 안 잡혀있냐? 왜 이런 불만만 많이 하더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아, 요즘 KDI에서도 창업과 관련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어요? 일자리 만드는 게 결국은 모든 정부의 목표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연구도 하고 데이터도 찾아보고 아이디어도 찾아보고 할 텐데.
네.
연구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박정호 연구원께서도 아, 이거 나도 창업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 이건 창업은 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저는 뭐 결론이 해당되는 걸 것 같은데요.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우리 가끔 노량진에서 공무원 공부하는 이런 친구들을 사실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인 봉사, 그다음에 소속감 이런 걸 누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네.
그냥 주저없이 노량진을 가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뭔가 혁신적이고 내가 스케줄을 스스로 짜고 내 마음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라면 그게 삶의 목표인 사람이라면 결국 공무원으로서 30년 사는 그 모습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소 불안함이 있더라도 내 행복을 위해서 적절하게 창업을 하면서 그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공부와 준비를 하실 거를 권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내가 어떤 근육을 많이 갖고 있는지 찾는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KDI 박정호 전문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는 퀴즈. 안녕하세요. 친절한 하나 씨의 이하나입니다. 경제 상식도 잡고 상품도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이번 주 손경제를 잘 들으신 분이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복습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도 잘 듣고 정답 맞춰주세요. 최근 이 기관에 신임 수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신임 수장은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로 꼽히는 만큼 앞으로 금융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개혁보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많습니다. 당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입증해야 하고요. 금융권 채용 비리와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 등의 재발을 막는 것, 그리고 기관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이 기관은 어디일까요? 1번 금융위원회, 2번 금융감독원, 3번 금융통화위원회. 보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금융위원회, 2번 금융감독원, 3번 금융통화위원회. 정답은 지금부터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거나 MBC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실 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이하나였습니다.